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태 이후 첫 번째 대중 유세에서 총기 규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 협회 NAACP 행사 연설에 나서 우리 모두가 과열된 온도를 낮추고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규탄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총격에 AR-15 소총이 사용됐다고 상기시키면서 어린이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공격용 무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것들을 불법화할 때라면서 내가 한 차례 그렇게 했었고 또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94년부터 AR-15을 비롯한 공격용 소총 판매가 금지됐었으나 근거 법안이 2004년에 만료되면서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멈췄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날 연설에서 재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재임 시절 흑인을 위한 오바마 케어를 중단시켰고 부자 감세를 추구했다고 강조하면서 대기업 편인 트럼프와 달리 나는 억만장자 1,000명에게 부유세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임기에 흑인 실업률이 가장 낮았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거짓말을 하니까 다시 말하겠다면서 흑인 실업률은 우리 행정부 때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반박했습니다. 이날 행세를 개최한 NAACP는 흑인 지위 향상을 추구하는 미국 최대의 민권단체입니다. 또한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난 모든 걸 걸었다, I am all in이라면서 민주당 후보로서 11월 대선을 끝까지 치르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진실을 말하는 법을 알고 옳고 그름도 알고 있다면서 이 일 대통령직을 하는 법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TV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참패한 것으로 평가받은 뒤에 재선 의지를 접고 새로운 인물을 민주당 후보로 내세우라는 요구가 당 안팎에서 이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요구를 수차례 정면 거부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타이완의 웨이퍼 소재 생산 기업 글로벌 웨이퍼스에 최대 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글로벌 웨이퍼스 측과 이 같은 내용의 예비 조건 각서에 서명했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웨이퍼는 반도체 직접 회로의 핵심 재료로서 원형의 판 형태입니다. 글로벌 웨이퍼스 측은 이번 보조금을 통해 미국 텍사스주 셔먼과 미주리주 세인트 피터스에 웨이퍼 생산 관련 시설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투자 금액은 총 4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번 투자 계획에 관해 첨단 반도체를 위한 300mm 실리콘 웨이퍼에 미국 내 첫 제조시설을 설립하고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 생산을 확대해 주요 반도체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나 레이몬더 미 상무장관은 글로벌 웨이퍼스는 첨단 칩의 근간이 되는 실리콘 웨이퍼의 미국 내 공급원으로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미 당국은 아울러 양대 시설을 통해 건설 관련 일자리 1,700개 그리고 제조업 관련 일자리 880개의 창출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과 진행해왔던 핵 비확산과 군축 협상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양측이 군축 협의를 계속하기 위한 정치적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타이완에 계속 무기를 판매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6일 하루 동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곳곳에 가한 공격으로 최소 57명이 사망했다고 가자지구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특히 가자지구의 누세이라트 난민촌 내에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 수용시설에 이날 가해진 공습으로 23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건당국은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인의 상당수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체감하고 있고 선진국일수록 중국의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에 35개 나라 국민 4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5년 전 같은 조사로 비교 가능한 13개 나라의 결과치를 보니까 그중에 10개 나라 국민들의 중국 영향력에 대한 체감 수준이 더 커졌습니다. 브라질은 26%에서 51%까지 영향력이 커졌다고 합니다. 인도와 케냐,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튀니지, 터키가 중국의 영향력 변화를 크게 느낀 나라입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엇갈렸는데요. 중소득 국가 국민들은 중국의 영향력을 좋게 보는 경향이었고 고소득 선진 국가에서는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미국은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이 중국의 영향이 좋지 않다고 답을 했고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호주 국민들의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반대로 태국, 케냐, 방글라데시에서는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중국이 이 나라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10년이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세계 여러 나라로의 직접 투자가 3조 달러 수준이고 지난해 중국의 해외 투자는 최근 8년 사이에 최고 수준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다양한 소식 살펴보는 미국의 선택 2024입니다.
Apart from just climate change, we have very rare birds and species across the American West.
석유 채굴은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두 후보의 에너지 환경 정책과 퇴역 군인의 지지 향방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미국의 선택 2024 이어집니다. 네, 곧 워싱턴 DC는 오늘이 7월 17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이 3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36도 흐립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오늘 북한, 한국은 새벽을 기해서 서울과 경기 남부, 서쪽 지역으로 호우특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북한 전역에도 대체로 흐리고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황해도와 평안도, 강원도, 함남 지역은 50에서 150mm 이상, 많은 곳은 200mm 이상이 사흘 동안 쏟아집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24도에서 시작합니다. 개성도 24도입니다. 신의주와 청진, 함흥 22도에서 23도 사이, 중강 21도고요. 희산의 아침 최저 19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함흥과 원산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 중강은 31도, 개성 28도, 희산 29도, 청진의 낮 최고 26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흐리고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는 3.5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다가 오후에는 비가 그칩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2.5m, 먼바다 3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7월 18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스라엘군이 오는 21일부터 초정통파 유대교 학생들에게 입영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IT 치안 유지 임무를 맡은 케냐 경찰 200명이 추가로 IT에 도착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중국의 무역정책이 후퇴하고 있고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보고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정통파 유대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쪽의 학생들한테 군 입영 통지서가 곧 발부된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21일부터 초정통파 유대교 학생들에게 입영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할 거라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관련한 성명에서 군의 증가한 작전상 필요를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몇 명이나 징집될지 또 이들이 언제부터 복무하게 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에서는 그동안 이 초정통파 유대인들을 징집 대상에서 제외시켜왔죠.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천만 인구 가운데서 이 초정통파 유대인은 13% 정도 되는데요.
네.
예, 이들은 오래된 정치적 합의에 따라서 병역을 면제받아왔습니다.
네.
예, 하지만 최근에 법원 결정으로 이런 관행이 깨졌는데요.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달 25일에 초정통파 유대인은 신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허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군복무를 강제하는 체제가 차별이라면서 이들에게도 군에 징집하라고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대법원의 결정에 초정통파 유대교 측이 강하게 반발했네요.
네, 초정통파 유대교 지도자들은 종교 공부가 나라 미래에도 똑같이 중요하고 추종자들의 군복무가 자신들의 오래된 생활 방식을 위협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몇 차례 이 초정통파 유대인들을 군에 징집하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마다 큰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주 초정통파의 지도급 랍비인 도브 란도 씨는 한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징집명령이 종교적 유대인들을 겨냥한 전쟁이라면서 이를 무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예, 랍비는 유대교 율법학자들을 말합니다.
네. 자, 군 입영 통지서가 발부된다 발표가 나오고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네, 테라비브 인근에서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부나이 브라크시에서 16일 몇백 명이 고속도로를 막고 몇 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예, 경찰이 해산을 시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9명이 체포됐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스라엘 안에서 이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군 징집 대상에서 빠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고 하더군요.
네,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군 사상자가 점점 늘자 징집 면제가 일반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네.
예, 이스라엘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적어도 325명이 전사했습니다.
네. 자, 이번 조처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는 곤란한 일인 거죠.
네, 맞습니다. 현 정부가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 그리고 초정통파 정당들이 함께 꾸린 연립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손을 잡은 초정통파 정당들은 지금의 체제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조처를 구실로 해서 이들 정당이 네타냐후 총리와 결별하면 연립정부가 무너지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원래 예정보다 또 2년 앞서서 총선을 치러야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 하마스군 지도부를 대거 제거했다는 발표를 했군요.
네, 이스라엘군이 16일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테러 분자 약 14,000명을 제거 또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제거된 테러 분자들 가운데는 여단급 지휘관 6명, 20명 이상의 대대급 지휘관 또 중대급 지휘관 약 150명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뉴욕타임스 등 몇몇 언론은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군이 지난 13일에 공격한 그 하마스 고위 지휘관도 제거된 지도부 명단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군은 알카삼 여단 지휘관인 무함마드 데이프 씨는 이 명단에 넣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군이 칸 유니스 인근의 난민촌을 공격해서 9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군은 이 공격이 데이프 씨를 겨냥한 거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마스 쪽에서 이 데이프 씨가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까?
아닙니다. 데이프 씨가 당시 공격에서 사망했다는 주장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현재 진행 중인 휴전 협상을 무산시키려고 난민촌을 공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자, 뉴욕타임스가 이스라엘군이 발표한 이 하마스 대원 사망자 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자, 가자지구 내 사망자 수를 놓고도 그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쪽에서는 사망자 대다수가 하마스 대원이라고 주장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5월에 한 방송에서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약 3만 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은 하마스 대원이었다면서 사망자 비율은 민간인 한 명당 반군이 한 명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가자지구 보건당국에서도 사망자 집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집계에 하마스 대원들도 들어가는 겁니까?
가자보건당국은 민간인 이 하마스 전투원을 따로 구분해서 발표하지 않습니다.
네.
예, 하지만 대부분의 사망자는 여성과 어린이들이라고 보건당국은 설명해 왔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IT로 가겠습니다. 자, IT의 치안 유지를 돕기 위한 인력이 추가로 IT에 도착을 했군요.
네, 16일 케냐 경찰 200명이 추가로 IT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IT 치안 유지를 위해서 IT에 들어간 케냐 경찰 수는 모두 400명이 됐습니다.
네. 자, 케냐 경찰이 추가로 입국한 것에 대해서 IT 입국한 것에 대해서 IT 정부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 라몬 노밀 IT 경찰청장은 IT 정부의 이름으로 환영한다면서 케냐인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케냐 경찰은 앞으로 모두 1,000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네. 케냐 경찰 말고도 다른 나라의 인력도 배치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하마와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베냉과 차드, 자메이카에서도 경찰과 군인을 보내는데요. 케냐 경찰까지 합쳐서 모두 약 2,500명이 배치되는 겁니다.
네.
이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들이 연간 약 6억 달러 비용으로 단계적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가장 먼저 IT 들어가 있는 케냐 경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 관련 당국은 보안 우려를 들어서 케냐 경찰 임무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길 거부했는데요. AP통신 기자들은 지난 5월에 다시 문을 연 국제공항 인근 지역에서 케냐 경찰이 순찰하는 걸 봤다고 전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한 현지 주민은 AP통신에 지난 6월에 처음으로 입국한 케냐 경찰이 순찰하는 걸 보지 못했고 이 납치가 다시 시작되는 등 안전도 좋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케냐가 주도하는 이 지원 세력이 IT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갱단 폭력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기대하지만 신중하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비정부기구로 최근에 IT에서 활동을 시작한 국제위기그룹의 디에고 다린 씨는 IT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던 이런 지원이 그저 폭력을 일시적으로 줄일 걸로 우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그는 또 일부 IT 정치인들 사업가들이 갱단과 연결돼 있다면서 불처벌과 부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위기는 계속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방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 과거에도 IT 치안을 위해서 외부에서 개입한 적이 있었죠.
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IT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활동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유지군의 성폭력 의혹 또 거의 만 명이 사망한 콜레라 전파 문제 등으로 임무가 성공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치안 유지 활동을 주도할 케냐 경찰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군요.
네. 그동안 외부 감시단체들은 케냐 경찰이 국내에서 공권력을 과도히 사용하고 있고 불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지속적으로 비난해 왔는데요. 이런 전력을 들어서 케냐 경찰이 IT 치안 유지 임무를 주도하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세계 무역기구에서 관련 보고서가 나왔는데 무역정책에 관한 보고서군요.
네, 세계 무역기구 WTO가 17일 중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WTO는 모든 회원국들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데요.
네.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이른바 4대 무역국은 3년에 한 번씩 검토를 받고요. 나머지 회원국들은 이보다는 덜 자주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중국의 무역정책 평가는 그러니까 2021년 이후에 처음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17일 그리고 19일 두 차례 회의를 통해서 총 173쪽 분량의 중국 무역정책에 관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네.
예, 중국과 통상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 유럽, 호주 등 회원국 간의 격렬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WTO의 보고서 주요 내용 살펴보죠.
네, WTO는 우선 중국 경제의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가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TO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은 여전히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지만 중국이 전에 착수했던 구조적인 변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서비스로의 변화가 중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중국 정부의 보조금 문제가 지금 중국과 서방 간 교역에서 주요 쟁점인데요.
네.
이번 보고서에서 이 점도 다뤄졌습니까?
네, WTO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평가 기관의 이른바 지원 프로그램에 관해서 알려왔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가 알려온 내용만으로는 중국의 보조금 규모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만 학계와 사모펀드 출처의 추정치를 인용해서 그런 보조금 규모가 9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조금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규모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중국 당국은 시장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보조금 지급 상황이 투명하게 WTO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WTO는 보고서에서 더 명확한 그림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의 투명성이 부족해서 일부 부문에서는 과잉 생산 능력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는 회원국 간의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번 WTO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보고서는 특히 알루미늄과 전기자동차, 유리, 조선, 반도체, 철강 등 거래가 활발한 특정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수준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통찰력을 얻지 못했다고 명시했는데요.
네.
이렇게 열거된 산업들은 많은 회원국들이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분야입니다. 현재 여러 나라가 중국의 과잉 생산과 보조금 지급에 항의하고 있는데요. 미국, EU,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은 중국산 전기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WTO 보고서에서 중국이 뭐 진전을 거뒀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분야는 없었습니까?
예, 보고서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 환경을 계속해서 자유화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분야를 31개로 줄였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예, 또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이 시장 중심 개혁과 경제 자유화, 세계 무역 시스템 통합 등을 통해서 생활 수준을 높였고 대규모 중산층의 출현을 가져오고 극심한 빈곤은 퇴치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강력한 성장은 또 높은 수준의 소득 불균형, 도시와 농촌 간의 큰 격차를 동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중국 정부의 반응 볼까요?
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WTO에 제출한 답변에서 복잡하고 심각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중국은 외부 수요의 감소와 내수 부진이라는 압박을 극복하고 대외 무역과 해외 투자에서 꾸준히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고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같은 다자 무역 협정에 가입하기 위해서 개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공화당 전당대회 둘째 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한때 경쟁을 벌였던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찬조 연설자로 연단에 올라서 당의 단결과 결집을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화당의 공식 대선 후보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경선 과정 정리해보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미 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 NAACP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언급하며 엄격한 총기 규제를 촉구했는데요. 이 소식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자,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하고 또 당의 정강정책 발표하는 공화당 전당대회 열리고 있죠?
네. 공화당 전당대회 16일 이틀째 일정을 마무리했고요. 17일에는 사흘째 일정이 진행되는데요. 첫날인 15일의 하이라이트가 JD 벤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즉 부통령 후보로 선택된 것이었다면은
네.
둘째 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당이 결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이 똘똘 뭉치고 있다는 걸 보여준 모습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앞서 경선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했던 후보들이 연단에 올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기업가 출신 비벡 라와스와미시 등이 찬조 연설을 했고요.
네.
또 부통령 후보군에 있었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그리고 8년 전 경선에서는 끝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까지도 이날 찬조 연설에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아무래도 가장 눈길을 끄는 사람은 헤일리 전 대사군요.
맞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경선 과정에서도 끝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을 벌였었고 후보 사퇴 후에도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확고한 지지 의사를 밝힌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없었죠. 그런데 헤일리 전 대사가 소개를 받고 연단에 오르자 2,400여 명의 공화당 대의원들 사이에서 환호와 야유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자 마이크 앞에 선 헤일리 전 대사,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합, 유니티를 위한 연설 요청을 받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품위 있는 초대에 기쁘게 수락한다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이어진 헤일리 전 대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ll start by making one thing perfectly clear. Donald Trump has my strong endorsement.
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시작하겠다.
네.
아, 도널드 트럼프는 나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자 박수 갈채가 쏟아졌는데요.
네.
경선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던 헤일리 전 대사는 16일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기 위해 100% 그에게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헤일리 전 대사와 함께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인물이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연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로 불렸던 인물인데요. 디센티스 주지사도 경선에서 후보 사퇴를 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계 회복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16일에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는데요. 디센티스 주지사는 미국의 현 대통령, 즉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My fellow Republicans! Let's send Joe Biden back to his basement and let's send Donald Trump back to the White House.
네, 디센티스 주지사가 공화당원 여러분, 조 바이든을 그의 지하실로 돌려보내고 도널드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돌려보냅시다 라고 말하자
네.
대의원들의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는 악마화됐다. 그는 고소당했다. 그는 기소당했고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면서 우리는 그를 실망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전당대회 이틀째 날인 16일 이 찬조 연설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 말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전당대회 둘째 날의 주요 화두는 이민 문제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이주민의 수가 급증해서 국경 위기를 가져왔다고 반해왔는데요. 이날 연사들도 이민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대표는 이 바이든과 해리스는 국경을 개방했으며 지금 불법 체류자들이 투표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은 이민자 유입을 침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연일 모습을 나타낸 거죠?
네. 둘째 날 저녁에도 대회장에 등장했는데요. 지난 13일 유세 현장에서 발생한 피격으로 오른쪽 귀 윗부분에 총알이 스친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른쪽 귀에 네모난 모양의 붕대를 붙인 채 등장했는데 이날 전당대회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라서 오른쪽 귀 위에 붕대를 붙인 사람들도 여러 명 목격됐습니다.
네.
전당대회 사흘째를 맞는 17일에는 이 부통령 후보인 벤스 의원이 연설할 예정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에 연설하고 당의 대선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하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 공식 지명을 앞두게 됐는지 공화당의 경선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공화당 대선 경주에서 가장 먼저 도전장을 내민 사람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1월 15일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었습니다.
In order to make America great and glorious again, I am tonight announcing my candidacy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 미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오늘 밤 선언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지난 2016년과 2020년에 이어서 세 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또 여러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기업가 비벡 라와스와미 씨,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팀 스콧 연방 상원의원,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에이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 등의 출마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후보가 그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만 뭐 초반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독보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초반부터 이 50%대에 달했습니다. 네. 과반이 넘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로 불린 디센티스 주지사나 갈수록 지지율이 올랐던 헤일리 전 대사를 제외하고는 지지율이 대부분 한 자릿수에 불과했습니다.
네.
첫 경선은 올해 1월 15일에 치러진 아이오와 코커스였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득표율 5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2위 디센티스 주지사, 3위는 헤일리 전 대사였는데 이 두 사람의 득표율은 각각 21%, 19%에 머물렀습니다.
네, 이 아이오와 코커스 이후에 그 경선 레이스의 지각 변동이 일었었죠.
네, 디센티스 주지사와 라와스와미 후보 등이 잇따라 후보 사퇴를 선언하면서 두 번째 일정인 뉴햄프시 프라이머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의 이 양자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 지지를 얻었는데요. 이후 헤일리 전 대사에 대한 후보 사퇴 압박이 커졌었죠.
네, 그래도 헤일리 전 대사는 경선을 계속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2월 24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예비선거에 사활을 걸었지만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벽을 넘지 못했고요.
네.
3월 15일 총 15개 주에서 경선을 치르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 경선이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이 버몬트를 제외한 모든 주의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슈퍼 화요일 하루 뒤인 3월 6일에 헤일리 전 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후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But the time has now come to suspend my campaign. I said I wanted Americans to have their voices heard. I have done that. I have no regrets.
헤일리 전 대사는 이제 나의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할 때가 왔다. 나는 미국인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지길 바란다고 말했고 나는 그렇게 했다. 후회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헤일리 전 대사는 후보 사퇴 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 후보에 이제 혼자 남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대선 후보가 되는 건 아니었죠?
네. 공화당 전체 대의원 수가 2,429명인데요.
네.
이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려면 대의원 과반인 1,215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월 12일 조지아주와 미시시피주, 워싱턴주 등에서 열린 예비선거에서 대의원 과반을 확보했고요. 이후에 이어진 경선에서도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 관련 소식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했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를 찾아서 미국 최대 인권단체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 NAACP 행사에서 연설했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대부분 흑인이었죠.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어떤 주제였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차별과 총기폭력의 연관성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든 폭력의 온도를 낮추고 규탄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난 2020년 백인 경찰관의 강경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를 비롯해서 흑인들이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연설 바로 며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총격범이 쏜 총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를 스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행히 큰 부상을 피했는데요. 하지만 유세에 참가했던 남성 한 명이 사망하고 여러 사람이 다쳤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연설에서 더 엄격한 총기 규제를 촉구했는데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하는 데 쓰인 AR-15 반자동 소총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AR-15 was used in the shooting at Donald Trump. This was an assault weapon that killed so many others, including children. It's time to outlaw them. I did it once and I will do it again.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를 저격하는데 AR-15 한정이 사용됐다면서 AR-15 한정이 사용됐다며 이건 어린이들을 포함해 그동안 다른 많은 이들을 죽인 공격 무기다. 이제 AR-15, AR-15를 불법화할 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나는 이미 한번 이 일을 해냈고 다시 또 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법을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94년에 이 공격용 소총을 민간용으로 제조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제정돼서 공격용 소총 판매가 금지됐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법이 10년 뒤인 2004년에 이 효력이 만료됐습니다. 의회가 그 이후에도 이 해당 법을 연장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비슷한 규제를 되살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 블랙 잡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흑인 일자리라는 용어인데요. 이 용어를 지적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과 인도계 혼혈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적하며 나는 흑인 일자리를 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부통령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흑인 유권자 표심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있죠.
그렇습니다. 흑인과 중남미계 등은 전통적으로 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데요. 지난 대선 때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과 중남미계의 확고한 지지에 힘입어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선을 앞두고 이들 이 소수 인종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 표심 이탈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따라서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에 흑인 연예 TV 이 BET와의 인터뷰에서도 흑인 유권자들을 겨냥한 메시지를 전했고요. 17일에는 잠시 뒤 1시간 뒤쯤에서 미국 최대 중남미계 옹호단체인 유니도스 US 행사에서 연설합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지난달에 있었던 그 텔레비전 TV 토론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뒤에 후보 사퇴론까지 불거졌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후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경쟁자를 상대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직무 수행 적합성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시카고 대학교 해리스 공공정책대학원의 윌리엄 하월 교수는 나아가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단합을 촉구하고 정치 폭력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세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월 교수는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정치 체제의 근간은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이는 국민이 국가 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않고 대표자를 뽑아서 이들에게 정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주 차원에서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뿐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 제도도 도입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민 소환 제도입니다. 미국 정치 ABC, 주민 소환 제도의 정의와 성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This is about turning in those ballots. It's a simple thing. Just vote no and go to the mailbox.
지난 2021년 8월 13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지자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자신을 겨냥한 주민 소환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뉴섬 주지사는 불법 이민자 문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을 이유로 주민 소환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전미 주의회 협의회 NCSL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민 소환은 정부 관리의 정식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시민들이 관리를 해임하거나 교체하도록 하는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역사를 보면 주민 소환은 지역 차원에서 가장 자주 사용됐습니다. NCSL은 일부 추정에 따르면 주민 소환 투표 가운데 4분의 3이 시위원회나 학교위원회에서 있었다고 기술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 소환은 탄핵과는 다릅니다. 둘 다 관리들을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지만 주민 소환은 정치적인 장치인 반면 탄핵은 법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Democrats urged a no vote on the recall, and Governor Gavin Newsom says the result was an affirmation. His leading Republican.
탄핵은 보통 주하원이 특정 혐의를 근거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면 상원이 탄핵 재판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주민 소환의 경우 대부분의 주민 소환 허용 지역에서는 구체적인 소환 근거를 요구하지 않으며 주 관리에 대한 소환이 주민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NCSL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주민 소환은 연방 차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주 유권자들은 연방 의원을 소환할 수 없습니다. 또 대통령도 주민 소환 대상이 아닙니다. NCSL에 따르면 미국 내 19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가 주 관리들 소환을 허용합니다. 이 가운데 몬태나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가 주 헌법에 선출직 관리들에 대한 주민 소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지역 가운데 일리노이주와 로드아일랜드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가 주민 소환 절차를 주 법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민 소환 제도의 성격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이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이라고 하면 경제와 이민, 낙태 문제 등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 환경 문제 역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들은 이 문제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에너지 환경 정책에 관한 두 후보의 입장 차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기후 변화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My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has treated this crisis as an existential threat from the moment we took office.
우리 행정부는 취임한 순간부터 환경 위기를 우리만이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 개발을 확대했습니다. 또 연방 소유지에서의 석유와 가스 개발을 제한했지요. 환경보호 운동가들은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원하는데요. 환경단체 Oil Change US의 프로그램 매니저 콜린 리스 씨입니다.
Apart from just climate change, we have very rare birds and species across the American West.
석유 채굴은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에는 이런 채굴에 큰 영향을 받는 매우 드문 새와 희귀종도 있습니다. 화석 연료를 줄이지 않는 이상 청정 에너지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리스 씨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환경 운동가들의 표를 얻기 원한다면 더 많은 변화를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It's critical that he take action to show that he's actually willing to confront fossil fuels because that is what will actually incite environmentalists.
실제로 화석연료에 맞설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환경운동가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11월 대선에서 어쩔 수 없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려던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투표하라고 부추길 수 있게 될 겁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의제를 펼칠 생각을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drill, baby, drill right away.
Drill, baby. 우리는 바로 채굴할 겁니다. 채굴, 또 채굴할 거예요.
미 상원 금융위원회와 예산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석유 기업에 한 제안에 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억 달러의 선거 자금을 기부받는다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기후변화 규정을 되돌리겠다고 석유 기업에 제안했다는 겁니다. 비영리단체 웨스턴 에너지 얼라이언스의 캐슬린 스감마 회장은 석유와 가스 산업이 트럼프 행정부 때 확실히 번창했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Trump championed domestic oil and natural gas.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내 석유와 천연가스를 옹호하고 미국을 에너지 초강대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지위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화석에너지보다 청정에너지에 눈을 돌리면서 에너지 업계에서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감마 회장은 차기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e would hope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ould, if reelected, would have overregulated as much as it.
바이든 행정부는 첫 번째 임기 때 할 수 있는 한 과도하게 규제했습니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재선에 성공하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일부 규제가 뒤집히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기후변화 문제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대선 결과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퇴역군인들은 누구를 지지할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퇴역 군인들을 위해 유해물질 피해보상법 팩트에 서명했습니다.
You are the backbone, the very spine of this country, and may God protect our troops. Now I'm going to walk over and sign that legislation.
이 법은 전장의 쓰레기 소각장 유해물질을 비롯해 고엽제 같은 독성물질에 노출된 수백만 명의 참전용사에 대한 의료, 장애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89만 명에 가까운 미국 퇴역 군인들이 이미 팩트법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팩트법을 통해 100만 건의 청구가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Trouble breathing, cancer, brain cancer. Folks, you suffered long enough. You shouldn't have to prove that your illness came from their service.
호흡 곤란이나 암, 뇌암, 그리고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는 질병이 군복무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팩트법 덕에 이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퇴역군인과 간병인, 유족을 지원하는 30개 이상의 초당파적 법안이 재임 시절 통과됐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increased resources to end veteran homelessness, hired and trained hundreds of additional mental health providers.
우리는 퇴역군인 출신 노숙자가 없도록 자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 퇴역군인들이 소리 없는 재앙인 자살로 삶을 끝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백 명의 정신건강 간병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고 훈련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맞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재임 시절에 퇴역군인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이런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We have 33,000 veterans in this country who are homeless and living
very poorly, I might add.
우리나라에는 집도 없이 매우 가난하게 지내는 퇴역군인이 3만 3천 명이나 있는데 이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재임하던 4년 동안 그들을 많이 도왔지만 이제 그런 제도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백악관으로 돌아간다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 day one, I will sign an executive order to cut off Joe Biden's massive spigot. 취임
첫날 저는 조 바이든이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고 이송하는 데 쓴 막대한 자금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입니다. 그 절감액 중 일부, 아주 큰 부분을 돌려서 미국 퇴역 군인들을 위한 노숙자 쉼터와 치료를 제공하는 데 쓸 것입니다.
전미 사회복지사협회는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퇴역 군인들의 복지가 개선된 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앤서니 에스트리트 전미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Individuals have been experiencing issues with access in terms of entering their system, but also barriers in terms of paperwork.
퇴역 군인들이 정부 시스템에 진입할 때 접근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서류 작업을 비롯해서 긴 대기 시간, 인력 부족이라는 장벽도 있습니다.
에스트리트 회장은 현재 정신건강 분야 인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차기 미국 대통령은 퇴역 군인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오늘은 에너지, 환경정책과 관련한 두 후보의 확연히 다른 태도와 더불어 퇴역 군인들에 대한 입장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did you hear about our new office building in Florida?
Yes, we have to move out of this building by the end of next month.
It's going to cost a fortune to move there.
But you know what they say,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Maybe this is an opportunity to buy a retirement home in Florida. Sometimes these things happen for a reason.
Yeah, maybe this is a blessing in disguise.
제가 회사 사무실 이사 비용 문제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좌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으라는 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삶이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레몬은 신맛이 나는 과일이죠. 그래서 인생이 시큼한 시련을 주면 그걸로 레몬 음료수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걸 기회로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표현 한 개 더 보죠.
If you can't beat them, join them.
그들을 이길 수 없다면 함께해라.
Beat.
B-E-A-T. Beat는 때리다 라는 뜻도 있지만 이기다.
Win.
Win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삶이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John, did you hear about our new office building in Florida?
Yes, we have to move out of this building by the end of next month.
It's going to cost a fortune to move there.
But you know what they say,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maybe this is an opportunity to buy a retirement home in Florida. Sometimes these things happen for a reason.
Yeah, maybe this is a blessing in disguis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Did you hear about our new office building?
새 사무실에 관한 얘기 들었나요?
Yes, we have to move out of this building by the end of next month.
네, 다음 달 말까지 이 건물에서 나가야 합니다.
It's going to cost a fortune to move there.
거기로 이사하는데?
Cost a fortune.
돈이 많이 든다.
It's going to cost a fortune.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But you know what they say.
그러나 이런 말 있잖아요.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Sometimes these things happen for a reason.
때때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데는 뜻이 있어요.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Maybe this is a blessing in disguise.
어쩌면 이것은 변장을 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불행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 일이 축복일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about our new office building in Florida?
Yes, we have to move out of this building by the end of next month.
It's going to cost a fortune to move there.
But you know what they say,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Maybe this is an opportunity to buy a retirement home in Florida. Sometimes these things happen for a reason.
Yeah, maybe this is a blessing in disguise.
비오의 매일 영어는 비오의 매일 영어 플러스로 비오의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If you can't beat them, join them.
그들을 이길 수 없다면 함께해라. 어차피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